신문에 피닉스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한 대가 시카고로 오다가 공중에서 번개를 맞아서 292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만약 나왔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아마 장례를 아마 치루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 3월 경건의 달 세 번째 주 말씀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 영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AI 시대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이 시대가 영성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지성과 감성까지 다 모방을 해도 모조를 해도 절대로 영성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성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말하는데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영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AI는 절대로 영성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참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기독교의 영성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답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영성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영성.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이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좀 난해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제 이것이 참된 영성인데요. 이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말이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혜택, 어떤 기도 응답, 어떤 좋은 선물들 이걸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신 것,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내가 믿는 거룩한 인격의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혜택, 기도 응답, 좋은 선물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냐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탐심과 고집으로 무언가가 이렇게 채워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구하는 거, 이거 쉽습니다. 이건 쉽습니다. 근데 만일에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간단히 그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두 손녀가 있습니다. 이 손녀가 태어날 때에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마음에 그냥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녀들은 저에게 어떤 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손녀를 생각할 때 기쁨이 있어요. 막 즐거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손녀는 제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제가 그냥 그 손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쁜 거예요. 손녀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손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잘해주고 기도 응답을 해주고 내게 유익이 되고 그러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 기초라는 것입니다. 기초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서는 안 되는데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어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가족의 식구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느낄 때예요. 성경을 펼쳐보면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아니 세상에,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를 많이 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만 섬기면 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우상을 섬길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어떠함과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이 굉장히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선물은 좋아하지만은 선물을 줄 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바로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여러분 하박국서를 아실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에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씨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씨름꾼. 이 씨름꾼이라는 뜻인데 누구하고 씨름하느냐? 누구하고 씨름한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얍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또 왜 씨름하느냐?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따졌느냐?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정말 됩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껴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몰라도 된다. 쉽게 제가 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는 그냥 잠잠해라.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요, 그때 하박국이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하박국,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하박국이 드디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바로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게 무엇이죠? 나는 다른 상황, 환경 그것 다 하나 놓고 오직 그분 자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맞게 되고 채워지지 않는 필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주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납니다. 불안하게 되고 낙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그 선포, 또 믿음의 그 확신,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것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주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자녀들이 어떤 큰 어려운 문제를 당하여 그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 사람 관계에 어떤 불편함이 느껴져서 오해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이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다윗은 정말 위대한 영성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다윗은 상황과 문제와 어떤 시련 앞에서도 한 가지를 했습니다. 딱 한 가지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집요하게 따라 붙던 그 사울, 그럴 때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행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앉았습니다. 다윗이요,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을 생각이 있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 노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김을 당할 때 시므이라고 한 사람이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가지고 퍼붓고 따라오면서 저주를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앉은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자기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이제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 영성이 어떠한지 이걸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는요,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그런데 애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슬플 애자입니다. 노래 부를 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슬픈 노래입니다. 왜 슬펐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백성들은 완전히 사로잡혀가고 큰 어려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예가의 슬픈 노래 중에 딱 중간 부분에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걸 딱 그냥 선포하고 기록해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 같은 이 쓰디선 탄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이 됩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를 제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릴 때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재난과 어떤 고난과 시련 때문에 쑥, 그 다음에 담즙같이 쓰디선 탄식이 있고 내가 낙심이 되는데 그걸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이게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뒤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은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 어렵고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만큼 된 상태, 지금 이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슬픈 예가를 부르면서 중간에 이 희망의 노래를 한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 자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레미야가 이런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방을 둘러봐도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태, 탄식과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 그건요,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여 만나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 심령이 이러기를 여호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업이란 말이 뭐냐면은 쉬운 말로 이것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재산. 여호와는 나의 재산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유다 땅이 자기의 재산이 아니고 자기 집이 자기 재산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재산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예레미야가 붙들었던 영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딱 하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재산이 하나님이니까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모든 상황이 절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재산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좀 하자면요, 내 감정이나 환경이나 상관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그 고통, 좌절, 낙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기독교 신앙의 영성 가장 기초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요, 남유다가 멸망을 다 당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 재산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변함없는 이 마음,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통과하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의 기초를 돌아보고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이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잘되고 잘못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가장 좋은 일이 맞습니까? 자, 이 질문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 어떤 혜택, 선물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믿는 그 인격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은 여러분의 영성은 그 기초가 바르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쳐다봅니다. 뭔가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뭔가 자꾸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영성 기초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시든지 해주시지 않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차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 제가 설명을 하나 또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집에 귀한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이 시집을 간 그 집이, 시가집이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생활은 쪼달리고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 딸은 성실하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좀 형편이 나아지려니 생각했는데 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 딸의 마음에 탄식이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집에 들어서는 순간 영문도 모르는 엄마가 이 딸을 반기면서 아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다. 딸의 그 말 한마디를 들은 엄마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엄마는 딸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딸이 엄마 나 힘들어요.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보고 싶어 왔어요. 자, 이 한마디를 할 때에 엄마는 그 딸의 마음을 다 알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상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중에 가장 기초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 왔어. 자, 이 말을요, 한번 대체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많아, 시련이 많아, 역경이 많아. 근데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냥 그 기도도 기도지만은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의 보듬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유난히도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을 느끼면서 제가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에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너는 나로 만족하기를 원하면은 다른 문제는 전혀 걱정할 것 없다. 바로 이 음성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것도 전혀 아닌데 문제가 어떤 술술 풀리고 하고 해결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고 어떤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찾을 때에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자 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보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마는 하박국 3장 18절을 다시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박국은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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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분주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바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세기에 탁월한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밑도 끝도 없이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라 이래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끊임없는 활동과 생산성의 그 강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피로사회라는 걸 압니다. 왜? 생산성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산성이라고 하는 이 독재자로부터 해방을 갖는 시간, 이걸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실까요? 너 왜 왔느냐? 너 여기 왜 왔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은 그냥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자, 이 차원까지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해보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사랑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모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닉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헤어로 오면서 비행기가 끊임없이 공중에서 빙빙빙빙 돌면서 나중에는 비행기 안에 가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착, 그러니까 이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찾아야 되는데 주변에는 지금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바로 그린베이까지 그 비행기가 가서 거기서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항공사에서 이제 호텔을 찾아서 가면은 그 값은 나중에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호텔 안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잠시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구나. 나는 평생 내가 있는 줄 아는데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내 욕심과 탐심일 수 있다. 내가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대답,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한순간, 잠시 한순간에 주셨습니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에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주신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은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들려주는 그 영적인 음성으로 뭐냐면, 너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는 나하고 좀 같이 좀 있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때 저는요, 그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어렴풋이 알아도 이해가 썩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요, 좌절과 낙담과 절망과 불편한 마음과 생각들 이런 것이 사라지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오늘 좀 간증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때 찬송이 터져 나와요. 그 찬송이 뭐냐? 288장 이 찬송인데요, 오늘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영성, 내가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3장 3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이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골탕맥에서 고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뭡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아무리 세상 풍랑이 있고 어려운 시련 역경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맡기면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만일에 있다면 그건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과 있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나 어떤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겠다 하는 그런 작정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고 문제에서 사건에서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과 평안을 느끼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목회를 잘하고 목회를 마치게 되었는데 그때 누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대답이 생각지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평생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모든 욕심이나 야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제일 어려웠다고 이렇게 목사님은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성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어떤 문제 해결과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걸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성이 지성과 감성을 넘어서고 이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른 어떤 문제와 사건들보다 하나님께 내가 내 몸과 영혼을 드리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독대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영성 기초, 이걸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성의 눈을 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요, 우리가 찬송가 95장을 부르고 난 뒤에, 말씀 기도를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찬송하고 난 뒤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